여기 이 파침이라고 나오는 말이 평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아주 수백 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미사곡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고. 이때 평화가 우리말로는 평화, 평강, 영어로는 그대로 peace입니다. 히브리말로는 뭐 같아요? 이게 샬롬입니다. 헬라말로는 이게 에이레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그럴 때 이 평화가 무슨 평화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세상에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좀 평화로우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사회 정의가 지금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빵 사역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 배고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빵을 주면은 그들의 배가 불러주고 평강할 겁니다. 평화를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강과 평화는 그런 평강과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목자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때 평화가 뭘까요? 성경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단절된 그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담을 허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평화라 그럴 때는 1차적으로는 사회 정의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배고픔이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평화라고 얘기할 때는 죄의 문제에 관한 평화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사람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다가 조그만 것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어겼다고 그럽니다. 야고보가 그 표현을 할 때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살인죄도 있고 우리는 20년형도 있고 우리는 무기징역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벌금형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죄라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이런 죄를 지으면 죽여라 저런 죄를 지으면 배로 갚아라 이런 게 있지만 죄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절대자 앞에서는 죄는 똑같습니다. 살인죄나 거짓말한 거나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거나 모든 죄가 다 같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에서는 무엇인가 죽어야 하고 무엇인가 죄 대신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장차 올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어느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때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그분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나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와서 로마를 확 뒤집고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이 애꿎은 이 슬픔을 이게 평화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이 땅을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사역하기 전에 누가 먼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이 땅에 한 사람을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에게 친히 세례를 주게 하고 친히 세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선지자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이전에 그는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제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우리 얼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그는 과연 누군가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는 과연 누군가 요한이 시작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시는 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참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이걸 쉽게 가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인생을 그 죄의 구덩이에서 구해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이다. 보라 저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 저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이제 세상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그럴 때 뭐 다른 설명 성경에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 죄, 뭐 우리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참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가르쳐주면 또 그날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모르게 하셔서 그냥 우리 인생들이 연약한 인생들이 그냥 하루 날을 잡았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12월 25일 날. 그래서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의 마스가 붙었잖아요. 크라이스트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크라이스트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십니까? 그럴 때 이 세례요한은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왔다고. 그래서 그분을 가르치면서 세례요한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광야에 뭐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 폰의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외칩니까? 크게 외칩니다. 다른 거에는 크게 안 외쳤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관해서는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마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조금은 다 알게 가르쳐줬을 거예요. 자기는 얼마 사역하지 않고 죽지만 자기도 자기 뒤에 왔지만 자기보다 앞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에 서는지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도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3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라는 겁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랍니다. 내가 세례 주는 사람 중에 세례 받으러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는데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세례 받고 난 뒤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볼 거라고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었는데 아무도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런데 어느 날 세례를 주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아, 이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르되 자기가 몰랐다 그랬잖아요.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자기도 몰랐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세례받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번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내리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다닌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확신에 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모든 죄가 어디에서 해결이 되어집니까? 저분 한 분에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저분 때문에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가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32절 한번 줘보실래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 하나님께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폰에 소리로 보냈는데 그 소리 하라고. 무슨 소리요? 예수 이야기 하라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들이 살아가는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조금 더 가지면 우아하게 살고 나는 또 조금 더 가지면 아주 점잖하고 아주 죄도 안 지으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100억이 지금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뭐 같아요? 100억이 생긴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첫 번째가 뭡니까? 희한한 답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은 답이 지금 내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 갈아치우고 싶다고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지금 나하고 살고 있는 옆편네를 갈아치우고 싶다. 1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깨가 든든하고 든든하게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점잖하게 나가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턱턱 도와주고 참 굳은 일 있으면 내가 시간이 나니까 가서 해주고 그럴 것 같죠? 속에는 아주 깐깐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 짓고 싶은 욕심이에요. 어떻게 한평생을 그렇게 같이 눈물로 살아왔던 그 사랑하는 남편을 불쌍하지도 않아요, 여자분들. 그 여자를 그렇게 갈아치우겠다는 게 1번입니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추하고 더럽고 부패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부패한 인생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도분들, 이 이야기 읽고 난 그 이튿날 자기 두 제자하고 서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또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는 홀라당 세례 요한 떠나가지고 예수님 제사 돼버리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제자가 성경 어디 나오나 하면요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쫓고는 이제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갔을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사해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묵상 많이 하시고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매일 지나갑니다만 예수님이 누굽니까? 왜 사람이 됐습니까? 그거 하나만 잘 묵상하셔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설명이 많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그래도 제법 해놓은 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표적을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럽니다. 10장 41절 42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예, 성경 소리가 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가슴이 몽몽해져요. 참 은혜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싼 거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영광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나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우리 주님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님의 칭찬이 그에게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칭찬 없어도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10장 41절 42절 10장 요한복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무엇이라?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누구를요? 예수를 믿으라. 이거면 됐죠. 이거면 됐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요 그럴 때도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죽기 전까지 우리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전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님들 의외로 많은 분이, 의외로 많은 분이 다른데 신경을 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주 막, 이거 1년 내에, 이거 우리 교회가 1층이 5만 5천 스퀘어 피트입니다. 1층만. 이거 모자라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사람들 막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제가 암을 낫게 하는 은사와 능력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터져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터져나갑니다.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에 신경을 씁니다. 병을 낫게 하고 또 낫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또 낫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막 모여들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천만에요.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를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은 다 참말이라.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저는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가르쳐주고 은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언젠가는 다 잊어먹고 언젠가는 등을 다 돌립니다. 제 아주 가까운 분도 목회를 그렇게 하는데 다 등을 돌렸습니다. 와서 병이 났기도 하고요, 죽을 병이 났기도 했는데 다 등을 돌리고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여기 자리 잡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잠겨 있지 않은 거라. 그런 어떤 은사적인 게 없으면 계속 클클하고 답답한 거라.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설교하면서도 성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한번 머리 디밀지 마세요.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겠습니까? 왜요? 그게 우리 기본적으로 은혜 받을 방법이 아닙니다. 부패한 인생은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잘 살게 해주고,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건강하게 해주고,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세상 나가서 삐까뻔쩍하게 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아도 죽을 수도 있고, 은혜 받고 은혜 받아도 피해 다닐 수도 있고, 은혜 받고 은혜 다녀도 몸에 병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안 나면 어떻습니까? 좀 아프면 병을 친구처럼 데리고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기는 자꾸 떨어지더라고. 그 한마디 했더니 정말로 옆에서 제자같이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선생님 사부님 사부님 했던 이놈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붙어버리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 부탁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성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이거는 성경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의 비전이 뭡니까? 저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교회 들어가서 인터넷 뒤집으면 비전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참 무지 좋습니다. So what? 성도분들, 우리는 뭐 선교사를 100명을 보내겠다, 뭐를 하겠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다 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 인생이 바뀌고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선교지들이 넓어지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 때문에 추구하는 영혼이 교회에 오고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이 되신 분은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성탄 때 즐거운 일이 많지만 이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맞을 때까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잘 품고 또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